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스 사람과 블레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본 것처럼 아도니아가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두고 에누로겔 그 근방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고 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제 곧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다 뭐 그런 소망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권력을 추가 아도니아에게 기울고 또 아도니아가 뭔가 이렇게 세력을 계속 규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자기들이 아도니아 곁에 있으면 뭔가 어떤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더 맛보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지는 와중에 다 이 모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이 된 거죠. 나단이 이제 바세바를 찾아가고 바세바 다윗에게 들여보내고 다윗을 다시 설득하고 그리고 다윗이 명령을 내리고 하는 일들이 아주 급박하고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39절입니다. 38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부었다. 3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절차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치시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왕으로서의 어떤 직분을 위임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39절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은 이미 사사시대 실로에 있던 성막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언약궤는 다윗의 궁궐에 있었지만 이를테면 모세 시절에 만든 그 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막의 기물들 이를테면 무슨 떡상이나 혹은 뭐 등잔대나 이런 거 다 어디 있는지 이미 모르게 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였어요. 다윗이 뭔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성전 건축이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채 되지 않고 그래서 성막은 사실 무너졌고 그리고 성막의 기물들은 이미 여기저기 흩어졌고 그리고 성전은 아직 건축되기 전인데 오늘 본문의 39절에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세우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왕권을 위임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의 왕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요 자기 지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지만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사람이거든요. 아도니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권위를 위임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왕권을 사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권력을 장악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온 나라 안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명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뭘 좌지우지하고 스스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왕이어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사명자가 아니라 군림하려는 왕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절차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는 절차 이런 거 없는 거죠. 왕이어도 기름 부음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분하야와 함께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이 함께 내려가서 이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렛사람 블레셋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그렛이라는 말은 그레데에서부터 나온 단어다 이렇게 말하고, 블레셋이라는 단어는 블레셋 사람과 관련이 있는 단어다 이렇게 여러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 주변에 아마 외국인 출신, 이방인 출신 용병 부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중에 아마 다윗에게 감복을 했거나 아니면 다윗과 함께 교제했던 어떤 사람들이 늘 다윗 곁에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 하 묵상할 때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칠 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등장해요. 그때 사무엘 15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쫓겨나는 신세다. 너희들도 고향에서 쫓겨난 나그네 아니냐. 근데 나 따라가서 어떻게 할래? 너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렛과 블렛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나는 지금 쫓겨나는 신세고 너희도 고향에서 쫓겨난 나그네인데 어떻게 나와 함께 갈래?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그렛과 블렛 사람은 본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고향 땅을 떠나온 그런 나그네들,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도 늘 다윗 곁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다윗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다윗 곁에서 충성했던 것 같아요. 다 노인들이 아니고 아마 이 어떤 다윗의 그 친위부대 혹은 호위부대 뭐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 곁에 머물러 있어요. 끝까지 함께 동역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요압 같은 사람은 늘 다윗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 큰 일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늘 결이 좀 달랐어요. 이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상황에서 요압이 아도니아를 편들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나중에 사실 좀 비참한 꼴이 되거든요. 이렇게 뭘 함께 하면서도 결이 다르면 이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그렛과 블렛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 출신이었을 것이 아마 분명한데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도와주고 혹은 다윗을 지켜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도니아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군대도 준비하고 아마 사람들도 회유하고 자기 세력도 점점 더 규합해서 더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뭐가 되겠다 생각해서 아마 잔치를 벌였을 텐데, 그 아도니아를 편들기로 하고 함께 모였던 지지자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4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자기 욕심이고,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모인 사람들도 다 자기 욕심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뭔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를 따라 모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선한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 아니었던 거죠. 아도니아 자신도 권력에 대한 욕심, 모인 사람들도 다 아도니아와 함께하면서 얻어먹을 뭐 떡 부스러기에 대한 그런 욕심,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동기가 정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꿈꾸던 일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헌신을 요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아무도 아도니아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도니아 자신도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오늘 보면 50절부터 51절 한번 보시죠. 아시겠습니까? 51절부터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제단 뿔이라는 것은 아마 그 시대에 사용했던 제단에는 이 네 모퉁이에 뭐 툭 튀어나온 뭐 그런 게 있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부엘세바에 가면 이제 고대 제단 모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네모난 제단에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뭐가 있어요. 아마 그거를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아도니아가 겁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곁에 가가지고 그 뿔 곁에서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이제 죽을 만한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빌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맹세해달라고 요구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초라한 신세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 뿔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장애물도 있고 반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혹은 하나님이 복주실 만한 일을 한다면 어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고요. 어제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정말 초라하기 그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거룩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비록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기세등등하게 활동하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르심을 따라 일을 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의 영광인 거죠.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승승장구하느냐, 내 일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느냐, 웃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꺼리낌이 없을 만큼 어떤 당당한 어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게 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고 뭔가 좌지우지하고 잔치하고 흥청망청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것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복이라고 여겨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위기 상황도 헤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나단도 뭐 이런 모든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지금 나단이 이게 권력을 추가 아도니아가 기울고 군사 어떻게 보면 군부 실력자가 아도니아를 편들고 있는 상황에 이 나단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혹은 다윗의 믿음만 바라보고 당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바가 있지 않느냐 뭐 이거 생각하고 지금 군부 실력자를 대항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단이 왜 그렇게 합니까? 나단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험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수월하지 않을 때가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느냐, 그거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도니아는 부르심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딱 일이 닥치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사람을 끌어모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하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의 호흡이 그 코에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실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그 거룩한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